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축복하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오늘 율법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2절부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뭘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주는 고단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7장이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누리는 갈등과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다르게 표현하면은 율법에 의지해서 사는 삶,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삶의 자세 또는 내면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율법대로 살면 안 되느니라. 너희가 율법에 의지하여 완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의 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버리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는 말 대신에 율법으로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이 삶은 그럼 언제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을 우리는 뭐 단순하게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들을 표현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런 내면의 태도와 생각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드는 느낌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죄책감과 함께 좌절감과 함께 깊은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멀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차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고 처음부터 가지신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초인적인 자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도록 성경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삶의 이 의미 속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 자기를 높이려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이런 의도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이나 뉴에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라 라는 이 가르침도 육신대로 사는 삶에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잘라서 씹어 먹으러 말미암아 방아를 지었다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2장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니라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한편 손 말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신경이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에 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오른손을 못 쓰거나 또는 왼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마비됐으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했으면 왼쪽 뇌에 이 뇌신경의 핏줄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뇌에 출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었고 그 결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주님이 오른손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가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양들을 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삶을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 날은 사람들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응급처치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식일 규정에 그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고 나니까 그의 뇌와 그의 오른손의 신경과 근육과 그 핏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 안식일의 규정과 이 율법을 무너뜨린 이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의 규정을 깨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꼬 라고 의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쳤다라고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38절에 그때 예수의 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복음이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상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조건과 규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전히 악한 세력으로 가득 차 있구나.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잘 좀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비워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요일날 그 일본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과 불교적인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어떤 나싱의 상태로 만드는 것, 공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하여 완전해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나싱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를 비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그분의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을 모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인격 속에 와 계시고 말씀을 사용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율법적인 태도들, 완전해지려는 태도들,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는 이 태도들을 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비워두면, 불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에 이르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비워서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순간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적인 생각과 가르침이, 악한 영이 실제로 인격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 율법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자기가 완전해지려는 태도를 버려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생각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기를 버리고 이 초인적인 자기,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는 버리고 죽여버리고 가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가짜 자기, 그래서 가장된 자기, 진짜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초인적인 자아의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또는 비교의식이나 또 다른 사람을 희생 삼으려는 희생양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인적인 자아의 참 자아가 아니라 가짜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감정은 뭐냐 하면 압박감과 그리고 분노입니다. 굉장히 큰 압박감을 누리게 되고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주의의 덫에 갇혀서 내가 옛날에 불공평하게 취급을 당했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 특별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면은 또 일본에서 사니까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모욕을 경험하고 살 때가 있죠. 가끔 제가 또 외국에 살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특별히 영국에 있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눈이 좀 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눈을 한테 찍기도 하고 또 이렇게 풀로 붙여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일본 분들이 한국 분들을 그때 큰 지진이 100년 전에 지진 났을 때 이 뒤통수를 만져보고 발음을 시켜보고 한국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살았으면 아마 분명히 죽었을 것 같아요. 제 뒤통수를 만져보면서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불공평하게 취급을 당했거나 또는 모욕을 받았거나 또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 때문에 나는 좀 더 완전해지려고 했는데 또 이 초인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금만 못해도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 있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압박감 속에 나의 이 잘못된 것들을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교회에서는 어떤데, 나는 목사인데 내 이 비참한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압박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 전체에 대한 분노로 다가오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옷 잘못 만든 사람을 보면서 단순히 옷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도 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디자이너도 욕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엉망진창의 삶으로 내 인생을 망쳐 놓았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엄마, 아버지, 형님, 누나, 그리고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면 목사님,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망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노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늘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이거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적어도 먼 길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적어도 50일 정도, 적어도 40일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깊이 열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참 자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조차도 내어 보이지 못하고 어떤 불만이나 갈등이나 또는 우울한 생각들이 들게 될 때에 그것이 폭발해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비상적으로나 아주 비현실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지만 그 밑에 뿌려내려 있는 깊은 쓴뿌리를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래디스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남편하고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새로운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고 이 자매도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마이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잘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아이를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가 상담을 받는 가운데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이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데려온 이 아이 마이크가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이 테드라는 남편의 그 행동하고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두 번째 남편의 아들인데도 저 남편의 그 인상들이 그 테드라는 아이 속에서 이거 마이크라는 아이 속에서 테드의 남편에게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 남편이었던 테드가 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분노와 적개심이 이 마이크라는 죄도 없는 아들에게 다 쏟아버려. 폴린이라는 30대 초반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모님은 10대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 불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이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아주 과중한 역할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불안과 공포증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막 굉장히 끙끙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온 전신이 탈진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이 옛날에 자라면서 이 대가족 제도 속에서 대가족 속에서 자라면서 가족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기가 사랑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사별하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을 잘 통제하다가도 어떤 공포증이 갑자기 밀려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그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도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나는 한 번도 12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모님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를 추적한 결과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에서 조건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할 벌을 주는데 사랑하지 않음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태도를 통해서 그런 거절감으로 이 사모님에게 벌을 줬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이 사모님을 이 폴린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정을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도 일관성이 있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점점 자기의 내면에 진짜 자기를 죽여가고 가짜 자기를 만들어 온 이 모습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조건 없이 주님이 차선책으로 후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길에 대해서 이 폴린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뀐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 폴린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래서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온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죄책감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큰 허무한 감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허무한 감정이 찾아오면서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책감과 허무한 감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아, 죄책감과 허무한 감정이 밀려오니까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주는 잘못된 감정인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느니라 라는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자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구나, 나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내몰아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뒤늦게 계획한 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단 하나의 길로 은혜를 하나님이 채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중심된 감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 중심에 놓여있는 감정 중에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은 주변부에 놓여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것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선악을, 선악과를 애먹고 스스로 독립적이 되고 자존적이 되려고 했던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열매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구나. 영적인 죽음과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다. 라는 이런 감정들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세 살 된 아이를 엄마가 시장에서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막 뛰듯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장난삼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존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있는 그 세 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손을 내팽개치고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절이듯이 놀라겠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그래서 분리되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구나.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서운 덫에, 그리고 이 종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영이지 자녀의 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도망을 간 거지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자녀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해놨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았을 때, 우리가 율법을 성취했을 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책감과 그 허무와 그 절망 가운데 손을 뼈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급속히 사라짐같이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완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헌신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믿고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압박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자녀의 영 가운데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예배부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의 이런 약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교회로 모였고, 그래서 또 교회가 제도화되기 전에 어떤 사제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약점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교회가 건강했어요. 그런데 서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교회가 제도화 되면서 죄를 사제에게 고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부터 다시금 소그룹 운동이 출발하게 되었고, 오늘날 소그룹 속에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 아픔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그래서 내가 속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강한 소그룹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소그룹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 불어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길, 이 은혜의 길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적인 좌절감과 정죄감과 낮은 자존감과 분노와 압박감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라지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원래는 살기 위해서 완전해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버둥이, 살기 위해서 완전해지려는 그 발버둥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완전한 용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뭘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시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영광,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소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길로, 은혜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유일하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후로 율법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완전해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품을 가짐으로 완전해지고 우리가 학력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이런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길, 이 은혜의 길,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길,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